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무엇을 배워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유리입니다.
네, 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생각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인지를 알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십계명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셨나요?
네, 저는 지난 한 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녁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출애굽기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말씀에서와 같이 저는 정처럼 걱정과 불안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저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되새기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살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1장과 2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법규를 따라 자비롭고 공의로운 백성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출애굽기 22장 11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법규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는 사람을 신뢰하며 공동체 안에서 자비롭고 공의로운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21장 1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십계명이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면 오늘 배우는 말씀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법인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만든 율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과 규칙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21장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21장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신 후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제단과 계단에 관한 법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종에 관한 법과 규칙을 주십니다.
다른 법들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종에 관한 법을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네, 그 이유를 출애굽기 20장 20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유리쌤이 한번 읽어주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 명확히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인간관계를 위한 율례를 시작하며 제일 먼저 종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종을 대하는 법규는 사람을 대하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종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율례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의와 법규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 전까지 애굽의 종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21장 7절에서 9절까지 제가 21장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가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종에 대한 법규를 보면 하나님은 아무리 종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종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종을 대할 때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종을 대할 때도 사람으로서 대해야 되는 최소한의 도리를 꼭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21장 12절과 13절을 제가 21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것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한 법규에서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람을 고의로 죽였는지 아니면 계획함 없이 행한 것인지를 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그 사람의 중심과 의도를 살피시며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21장 15절과 16절을 제가 21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처벌하라고 말씀하나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와 인신매매를 행하는 자를 처벌하라고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관계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멸시하는 자를 심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21장 18절과 19절을 제가 21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치었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가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취되게 할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 낼 것이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나요?
상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21장 20절과 21절을 제가 21장 26절과 27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1일이나 2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임이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라. 하나님은 종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였을 경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할까요?
종을 폭행하여 죽인 자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고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종을 놓아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종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종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규를 제정하셔서 시행하도록 하십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21장 23절과 24절을 제가 21장 2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운 것은 대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와 같은 인과응보의 말씀의 취지는 무엇일까요?
공정하고 공평한 나라와 사회를 세우기 위함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또한 성경 속 인과응보의 법칙은 많은 부분 종과 임산부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보복의 악순환을 막기 위함입니다.
인과응보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어떻게 힘없는 자들을 보호하는 법인가요?
네, 그것은 세상은 힘 있는 자가 고의로 힘없는 자의 눈을 빼도 힘없는 자는 힘 있는 자의 눈을 뺄 수 없습니다. 반면에 강한 자가 누군가의 실수로 눈 하나를 잃으면 그는 어떻게 할까요? 상해를 입힌 자의 눈 하나를 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힘 있는 자는 그 이상으로 보복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힘 있는 자는 자신의 힘을 더 크게 써서 보복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21장 31절과 32절을 읽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덜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는 벌레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를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소유한 소나 동물이 사람을 죽였을 경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나요?
속죄금으로 배상하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소나 동물의 버릇을 알고도 단속하지 않아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소뿐만 아니라 그 주인도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21장 33절과 34절을 제가 21장 35절과 36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저초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하나님은 위험 요소를 알고도 무책임한 태도로 허술하게 관리하여 문제가 생기면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그 값을 묻고 벌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리쌤이 출애굽기 22장 1절을 읽어주세요.
사람이 소나 양을 더덕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지니라.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도난이나 재산 피해 사건이 생겼을 때 처리하는 법규에 대해 말씀합니다. 도둑질한 것에 대해 어떻게 배상하라고 말씀하나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는 갑절 이상의 배상을 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 재산을 넘어 노동의 가치가 있는 소와 같은 가축에 대해서는 더 많이 배상하라고 하십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22장 2절과 3절을 제가 22장 4절을 읽겠습니다.
더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치워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더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물어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도둑이 집에 들어왔을 때 도둑과 다투다가 죽인 것에 대해서는 죄가 없지만 어떤 때는 죄가 있다고 말씀할까요?
도둑을 죽인 것이 해가 더든 후면 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네, 이것은 아무리 도둑과의 싸움이라 할지라도 정당 방위의 선을 넘어선 공격이나 유해를 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도둑질한 죄에 대해서는 무엇으로든 꼭 배상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22장 5절을 제가 22장 6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낙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키우던 짐승이나 놓은 불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밭이나 포도원이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할까요?
자기 밭과 포도원의 제일 좋은 것으로 반드시 배상하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22장 7절과 8절을 제가 22장 9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그 더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더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떠한 과실에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잃은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오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재산의 손해의 책임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재판장 앞에 나아가서 판결을 받아 죄 있다고 하는 자가 배상하라고 말씀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 재산의 관리와 책임의 관계를 명확히 조사하여 판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판장은 직역하면 하나님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22장 10절을 제가 22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멀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이웃에게 맡긴 소나 다른 짐승이 죽거나 상하였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도 모를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할까요?
소나 다른 짐승을 맡은 이웃은 하나님 앞에서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맹세하고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맡은 자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22장 12절을 제가 2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자기에게서 범죄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이웃의 소나 다른 짐승을 맡고 있는 중에 도둑을 맞거나 맹수에게 찢겨서 죽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나요?
맡고 있는 중에 도둑을 맞으면 배상할 것이고 맹수에게 찢겼으면 그 증거물을 가져다가 보여주고 그 찢긴 것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네, 맞습니다. 맡은 일에 대해 그가 할 수 있는 일과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여 책임을 묻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22장 14절과 15절을 읽어주세요.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지며 새낸 것도 새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이웃에게 빌리거나 새를 낸 짐승이 상하거나 죽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나요?
그 임자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고 그 임자와 함께 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자와 빌린 자의 위치와 상황에 따라 관리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종에 관한 법, 폭행과 살인에 관한 법, 재산 피해로 인한 배상에 관한 법 등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법들이 각각 중점을 두는 부분들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존중하고 생명에 대해 소중히 여기며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여 신중하고 공정하게 판결하라고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쌤이 아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하나님이 주신 법에서 종에 대해 인정하고 아내를 나그네의 소유물처럼 취급하는 것은 참으로 불공정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나요?
네, 쌤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죄로 파괴된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죄로 물든 현실 세계 속에서 시대적 상황과 환경에 따라 죄인인 사람들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안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출애굽기 22장 11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는 말씀을 나누면서 신뢰와 책임감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서의 정직을 인정하시고 이를 통해 사람들 간의 공정한 거래와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란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신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법규를 따라 사람을 존중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모든 일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자비롭고 공의로운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북조선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거나 배워줄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사람을 존중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모든 일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자비롭고 공의로운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드온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 기드온이란 인물을 살펴보는 이 시간이 북조선 성도님들의 믿음에 유익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수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재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하로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에 이시는 그들을 북편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 앞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를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물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사사기 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기드온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여룻바알이라 불리는 기드온이다 라고 단순히 기드온의 이름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얻어진 별명을 앞에 붙여서 기드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말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을 무너뜨렸던 사건으로 인해 생긴 별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상의 제단을 대담하게 헐어버린 이 사건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 사건 다음부터 기드온을 바알과 대적한 사람이란 뜻을 가진 여룻바알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드온의 별명은 본인의 지역을 벗어나서 이스라엘 여러 사람들에게까지 널리 퍼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자고 나팔을 불었을 때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의 유명세가 사용되어서 사람들이 모이는데 도움을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기드온을 단순히 이름만으로 소개하지 않고 별명과 함께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 이름 앞에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붙인 표현은 기드온이란 인물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성경의 가르침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드온을 우상을 대적하는 자, 여룻바알로 여기셨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기드온을 여룻바알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고 기드온도 자기 자신을 우상을 무너뜨리는 사명자로 여겨야 한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기 정체성을 지녀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또한 세상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도 삶의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얼마나 깊게 알게 되느냐가 나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나 자신을 단순하게 최세원으로 여기는 것과 그리스도인 최세은으로 여기는 것에는 삶의 태도가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나게 되나요?
그냥 최세은에게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도덕이나 기대와 수준이 크게 높지 않겠지만 그리스도인 최세은에게는 요구하는 도덕이나 기준이 성실함은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쟤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더 착할 것이다. 라든지 예수 믿는다면 더 성실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저도 그런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는 삶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네, 저도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제가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가 있으면 아무래도 행실을 좀 더 조심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괜히 나 하나 때문에 다른 신자들과 하나님께 누를 끼칠까 봐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당연한 모습 같습니다. 제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일반인 김아론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특별한 기대나 요구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평범하고 일반적인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면 문제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목사 기마론에게 요구하는 수준은 일반인 기마론에게 요구하는 수준보다 높기에 그 수준에 걸맞은 말과 행동을 하게 되고 그에 합당한 모습을 나타내며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제 스스로가 나는 목사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그 목사라는 인식이 하나님께서도 나를 목사 기마론으로 보고 있다라고 믿으면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언제나 목사라는 직분에 합당한 삶의 태도를 보이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겠네요. 내가 나를 어떻게 의식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네요.
기도원을 여룹바알이라고 불렀듯이 하나님과 나 스스로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동일한 시각으로 나를 보게 되면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만든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어디에 가장 크게 두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 비중을 둔 정체성을 중심으로 삶의 모든 질서가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군인으로서의 직분에 가장 큰 비중을 둔다면 그 사람은 군인의 삶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활을 맞춰가게 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부모로서의 직분에 가장 큰 비중을 둔다면 그 사람은 자녀를 중심으로 자신의 모든 생활을 맞춰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자라는 정체성에 가장 큰 비중을 두면 성경적인 삶의 태도를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나 스스로가 어디에 정체성에 가장 큰 비중을 주는지에 대해 냉철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곳에 정체성의 비중을 둘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고 부르셨는데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자 누구누구, 예배하는 자 누구누구, 찬양하는 자 누구누구 등으로 부르실 수 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는 과연 하나님께 어떻게 불림을 받을지에 대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답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이러한 사명자로 여기시는구나.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을 지니게 되고 그 사명에 맞춰서 사는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냥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했던 일들과 나의 사명을 연결시켜서 바라보신다라는 것, 이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사사기 7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7장의 내용을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설명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위해 두 번에 걸쳐서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과 함께한 백성들은 미디안 연합군과 비교하면 너무나 적은 수였습니다.
기드온을 따르는 군사의 수는 3만 2천 명이고 미디안 연합군의 수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보다 4배 정도 더 많은 숫자입니다. 수적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두렵고 떨리면 돌아가라고 명령하셨고요. 결국 남은 군사들은 1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1만 명의 군사가 10배가 넘는 적과 싸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멈추지 않으십니다. 지금 남아있는 1만 명도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돌려보낼 백성들을 선택하십니다. 물을 마시는 자 자세에 따라 두 무리로 구분하고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었던 300명만을 남기고 모두 돌려보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300명만 남겨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말씀의 내용에서 제일 먼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드온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순종함이 있을 때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3만 2천 명의 사람들이 300명으로 줄어드는 과정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정쟁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군사들의 수를 줄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주변에서도 반대가 많았을 것 같아요. 지금도 4배나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하려고 300명으로 줄이는 거냐? 군사를 대체할 다른 무슨 방법이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과 기드온의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기드온 본인도 군사들이 숫자를 줄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상식 밖의 말씀이니까요.
맞습니다. 게다가 기드온 본인도 말씀대로 행하면서 13만 5천이라는 대군 앞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전쟁을 앞에 두고 두려움에 빠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해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부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갔은즉
하나님께서는 군사들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기드온의 내면의 두려움이 가득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려고 기드온에게 상대편 군사들이 하는 말을 듣게 하셔서 확실한 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이 순종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에서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이길 수 있는 특별한 전략을 주시거나 기발한 무기를 제작할 수 있게 해주셨다면 이렇게 두려움에 있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 없이 군사만 계속해서 줄이시기만 하니까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난감하고 막막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순종을 했다는 것이 대단하네요. 자신의 마음이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세상의 전쟁 방식이나 자신의 감정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시했다면 군사를 줄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없었을 겁니다.
전쟁을 앞에 둔 상황에서 이 정도로 군사를 줄인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과는 하나님의 명령이 다를지라도 주변에서 어떤 반대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따르며 순종하였던 것이죠.
네, 이런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 최고의 권위로 둘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해야 한다는 이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하면 손해볼 것 같아서, 말씀대로 하면 기회가 사라질 것 같아서, 또 말씀대로 하면 뭔가 더욱 안 좋아질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우길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이 원리를 모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사사기 7장 5절과 6절의 내용에서 마지막 300명의 인원을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300명을 구분하는 방식은 물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말씀을 보면 다수의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돌려보내졌고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소수의 자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무릎을 꿇고 먹는 자들이 탈락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자들을 탈락이 된 걸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해보기론 전쟁을 앞둔 군사로서 긴장을 늦추지 않는 자세가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이들이 탈락된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일리가 있는 해석이네요. 이런 해석을 바탕으로 말씀을 풀이하면 군사들이 전쟁을 앞두고 긴장을 하는 자세를 지녀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세상의 안락함에 빠지지 않고 늘 깨어서 기도와 말씀에 항상 힘써야 한다는 말씀으로 연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그러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300명의 선택에 대한 또 다른 입장이 있습니다.
어떤 견해가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물을 마시는 방식에 어떤 이유를 두셨다기보다는 단지 소수의 인원을 선택하고자 했다라는 견해입니다. 물을 마시는 방식이 어떠했건 소수의 인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300명이라는 소수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일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들이 다수였으면 그들을 돌려보내셨을 것이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소수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견해 또한 일리 있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소수를 통해 다수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셨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고 선지자 몇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을 회복시키고자 하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시대를 만드셨잖아요. 이후의 기독교 역사 중에는 믿음의 사람 한두 명을 통해서 부흥과 선교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었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수의 인원으로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숫자와 특출나고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과 숫자에 주목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숫자가 대단해서 일을 이루었다고 여기게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고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을 감당해 나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숫자가 적어서 보잘것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자주 빠지는 착각이 많은 숫자가 주는 착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호와 칭찬을 받게 되면 그것이 절대적으로 선하고 좋다고 여기는 착각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착각을 빠질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크고 웅장한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합니다. 등등의 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숫자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으로도 민족을 만드실 수 있고 돌들로도 나라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적인 숫자가 주는 대단함은 아무 소용이 없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진심 어린 마음이다라는 것,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위기에 들떠있는 수만 명의 무리들이 아니라 거짓 없고 겸손한 심령을 가진 몇몇 사람들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보다 소수라도 믿음의 결단을 한 제자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겠네요. 그리고 이런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많은 숫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진솔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네요.
네, 좋은 다짐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마음에 담고 믿음의 실천으로 이루어가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했던 일이나 우리의 사명과 연결지어서 우리들을 바라보신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를 볼 수 있고 진심을 가진 적은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이런 오늘의 내용을 나누면서 두 분은 어떠한 점을 느끼셨을까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적은 수를 가지고 대군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지혜 여러 가지를 주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북조선 성도님들께서는 많은 분들께서 군대에 담아 다녀오셨을 겁니다. 북조선 군대의 슬로건은 일당 백입니다. 혼자 백을 당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네, 하나님께서 혼자 열을 당할 수, 백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을 때 당할 수 있는 거지만 오늘날 현실은 북조선 군인들은 상당히 역량 상태가 안 좋고요. 그리고 해방 전과 비교해 봤을 때 남조선 사람과 북조선 사람의 신체가 달라졌습니다. 남조선 사람들이 북조선 사람들의 신장보다 10cm가 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면도 북조선 사람들에 비해 못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자기 의지로 건강해지고 든든해지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런 선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 때 북조선 군이 말하는 것처럼 일당백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고 믿음 안에서 여러 가지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은 자매님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네, 수혁님께서 믿음 안에서의 기적 참 너무 멋진 표현인 것 같은데요. 저도 약간 그 비슷한 생각을 이제 했거든요. 사실 기도원이 이제 그 모든 것을 직면했을 때 처음에는 내면의 두려움이 이제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서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결국에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려고 이제 이 모든 사건을 이제 전개해 가신 거고요. 사실 참 놀라운 그런 기적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사실 알고 나서 아 기적이다라고 하지만 당시 상황에 나 자신을 가져다 놓는다면 사실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근데 저희 삶에서 믿음을 갖고 내가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 경험하게 되는 기적들이 참 살면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를 먹을까? 오늘 뭐를 할까? 나의 상황을 오늘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러한 걱정보다는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주실까?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실까? 이런 것들을 좀 더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저희도 이런 기도원 같은 그런 기적들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영광.
Oh,